그래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운전을 해갈 때 보면은 도로 공사를 하는 곳이 있죠. 불편합니다. 그래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팻말 때문에 그렇죠. 팻말에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를 배려하는 것이죠.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참 인간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악한 모습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많이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가 나 있는 부분들은 다듬어 가시고 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채워 가시면서 또 우리가 반항을 하기도 하죠. 싫다고 도망을 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나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공사 중인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편치가 않죠. 어설프기도 하고요.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그런 거죠. 충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참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죠. 그러나 언젠가 그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이리 보아도 사랑이고 저리 보아도 사랑이고 찔러도 사랑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천국 백성의 필수 성품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 모난 부분도 다 다듬어져야 되고 들어간 부분도 채워지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초대받은 곳에 갈 때에는 그에 걸맞는 복장이 있음을 압니다. 결혼 예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흙이 묻어있는 작업 복장을 하고 가는 것은 예의가 맞지가 않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면 안 되고 천국에 들어올 만한 품격을 갖추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도 없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막 데리고 왔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그 잔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천국에 맞는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그러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가페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율법은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은 여러분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면은 계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자잘한 이런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죠. 왜? 안 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이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모든 것에는 적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상이 있으면 적신호를 보내죠. 이 적신호가 없으면, 통증이 없으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은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식욕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통증이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이 피곤하고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고, 중풍은 10년 전부터 손과 발이 저리는 것으로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낸다고 그럽니다. 이 적신호는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신호죠. 그 적신호를 무시하면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요,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카메라가 비춰주는 곳이 있는데요, 쥐들이 막 도망을 가는 것을 카메라로 비춰주죠. 다급한 그 순간에 단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단광에 쥐가 있는 거 알면서도 쥐덫을 놓거나 쥐약을 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갱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쥐가 먼저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 순간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쥐를 보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적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은 영혼의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그와 같은 것들, 그런 종류들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끌림이 있고 그게 끌려 들어가서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영혼에 지금 자동적으로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반면에 녹색 등도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건강함이 있는 모습, 건강한 이것이 바로 녹색 등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적신호들이 전부 다 녹색 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은 뭐냐 하면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이 율법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를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이 마음에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율법의 의입니다. 그걸 행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보아야 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냐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합니다.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에게 율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죠. 성경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즉 이 문서화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양심의 법이다. 양심의 법이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양심이 그를 찌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렇게 본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양심을 문자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 성경 말씀 율법이 없는 곳에서도요 살인하면은 양심이 찌릅니다. 몰래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양심이 찌릅니다. 이 양심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혐오스러워합니다.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못 지킵니다. 천국에 이 기준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향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인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너 죄지었지, 너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약해서 할 수 없지만은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약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했던 바들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죠. 그걸 다 뒤집어 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전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손을 다 놓아버리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다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저앉아버리면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를 닦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수도를 하라, 참선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단코 진리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다. 예수님의 대안은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의를 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단 말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못을 박아야 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못을 박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를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것이죠. 책망을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신다면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우리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은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을 좀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못 박아라 그러면은 못을 박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은 못을 박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거, 그 남아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디자인하십니다. 계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성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단, 날마다 죄와 싸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갈 수가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죠. 매일매일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정욕은요, 세속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정을 말합니다. 세속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정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는 너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속을 향한 내 마음속에 그 열정 같은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죠.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죠. 이 말씀에 음행과 탐욕과 이와 같은 것들, 성령을 거스르는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것, 주술, 우상 숭배,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즐기고 있는 이상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따라 행하라 이 말은요, 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파라 곁에서 파테오 걸어가라. 즉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과 함께 곁에 서서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 곁에 서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탐심과 이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죠. 우리 눈을 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그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잃어버려서 막 근심하면서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겁니다. 물론 아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때가 언제였던가. 제가 다쳤거나 뭐 그랬을 때가 아니라 제일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는 갔다고 그러고 학원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도 집으로 갔다고 그러고 집에는 오지 않고 그 한 시간 정도 그 시간 다 찾아보아도 없고 놀이터에도 없고 친구들 전화 그래도 없고 그 순간 목사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요 가장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 들어가서 죽은 거 아닌가, 납치된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 지난 주일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 얼굴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아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 그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지만은 목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냐고 유괴된 거 아닌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어쩌면 좋나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 솟아올라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개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는 두 개는 맺혔고 나는 세 개는 맺혔고 이거는 내가 못 맺혔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하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열매는 누가 맺히게 됩니까? 세속을 향한 그 열정, 세속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주변에 내가 머물러서 함께 가고 있는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목사님 말씀이 율법적이다, 너무 어렵다,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정욕은요, 못을 박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셔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 간절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걸어가고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저절로 맺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죠. 그 열매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천국의 배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이 아가페가 배지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도 거기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은혜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흡족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대한 욕심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중에 심판자 앞에 서게 되면은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신분에 합당한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70년, 80년의 이 인생 인생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 뭐가 난 부분은 다듬어지고 그리고 어디 들어간 부분은 다시 채워지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신분을 갖추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